요즘에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오디세이 감상평이 수시로 올라옵니다.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오디세이를 즐기는 법을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버들도 있었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꼭 본 것처럼 다 모든 것을 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학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호모의 오디세이야말로 대표적인 인문학 고전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인문학을 다룬 영화가 나온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디세이에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보기 전부터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왠지 사람들의 생각이 풍성해지고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인문학 또는 고전, 클래식 이는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놀란 감독은 호모의 오디세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재해석했다고 해요. 워낙 명작이니까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 8세기에 쓰였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주전 8세기에 쓰인 호모의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주 꾀도 많고 용맹한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아내와 아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항해를 그린 작품입니다. 귀향 홈커밍이 오디세이의 주제입니다. 그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주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리스어 크세니아라고 하는 환 말입니다. 이건 환대라고 해요. 환대, 호스피탈리티. 이 말은 나그네, 낯선 사람, 손님을 가리키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또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세니아 하면 낯선 사람을 환대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지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나그네로 변장을 해가지고 집에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제우스를 대접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창세기의 아브라함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면 일단 집에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묻지 않고 일단 맞아들여서 먹을 것을 주고 대접한 후에 서로 얘기하면서 통성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을 제우스가 제정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제우스가 제정한 환대의 법칙을 위반한 경우를 경험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외눈박이 괴물 키클롭스가 사는 섬에 갔습니다. 이 키클롭스는 오디세우스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제우스의 법은 없다고 하면서 오디세우스 부하 6명을 아침에 2명, 점심에 2명, 저녁에 2명 잡아먹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한 뒤에 양 배에 달려서 전부 빠져나옵니다. 키리케라고 하는 마술을 부리는 여신은 오디세우스 부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일단 환대의 시작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법이 담긴 음식과 술을 먹여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을 전부 돼지로 만들었습니다. 잘못한 거죠? 오디세우스가 헤르메스의 신의 도움으로 약초를 구해서 부하들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서 구해내지만 키르케 역시 제우스의 환대를 어긴 겁니다. 오디세이에는 환대를 신천한 인물도 나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충성된 신하로 돼지 치는 사람입니다. 에우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냥 천민이죠.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는 아테네 신이 고향에 돌아오고 들란 거지 노인으로 변장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늙은 거지로 변장해서 고향에 왔습니다. 아무도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하인이고 돼지를 지은 에우마이오스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에우마이오스가 오디세우스를 집에 그냥 맞아들였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크세니아를 실천했습니다. 왕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찾아온 불쌍한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돼지치기가 낯선 나그네를 대접했으니까 크세니아를 잘 실천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경에도 환대, 나그네 대접, 이거 권장사항입니다. 성경에도 크세니아라고 하는 히라보가 등장하는데 잠을 자고 갈 장소, 숙소에 이 크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환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로마서 12장 13절에 있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는 거잖아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잖아요. 교인들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손님 대접에 쓰인 단어가 필록세이나, 필록세니아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거는 필로스, 친구라는 겁니다. 그냥 나그네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걸 넘어서 친구처럼 대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낯선 사람을 친구로 대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이나 그리스에서 환대는 이 크세니아는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그가 또 누군가에게 당사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쓰던 품앗이 성격이 여기에 굉장히 강하고요. 또 공적인 환대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아주 크세니아를 설치하고 그 실천하고 굉장히 자랑하면서 뽀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손님 대접 필록세니아는 뭔가 하면 그냥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냥 베푸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사랑의 빛, 베푸는 사랑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할 이유가 아주 없었습니다. 지저분하고 추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면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맞아 주시는 겁니다. 친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대죠.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 역시 필록세니아, 이런 낯선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환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회적인 관습인 크세니아를 넘어서는 필록세니아가 어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웃사랑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다 알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다 알겠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도 너무너무 큰데, 차라리 주고받는 품앗이, 기브앤테이크라면 조금 가능해 보이겠는데, 아니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라면 좀 가능해 보이겠는데, 이거 그냥 베풀라라고 하니까 이 환대 필록세니아 부담이 됩니다. 그동안 로마서 12장, 13장에서 배운 것은 100점 만점 모범답안이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입니다. 목표입니다. 기대치입니다. 이것을 다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가 추구할 목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고 하나님을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평생에 서너 번 원수를 사랑하기만 해도 잘한 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각박한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깊어지겠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찬빛교회 식구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로마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 당시의 로마 교인들이나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삶,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빛을 칠하고 역설했건만 교회 안에서 말이죠. 서로 판단했어요. 서로 비판했어요. 정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인간의 추한 모습이 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로마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고 하나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군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성경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사도바울은 믿음이 약하다라는 그 카테고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했겠죠.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이나 할례 같은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는데 말이죠. 그런 말씀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생기니까 경청하기는커녕 서로 자기 말을 하고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바울은요, 연약한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품고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곧 공동체 방법입니다. 받되라는 말이 나오죠. 웰컴이라는 말입니다. 의견이 틀려도 일단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낯선 나그네가 오면 일단 집에 들이는 것과 같죠. 당신은 나와 의견이 다르니 나가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이오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단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웰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옳고 그림을 판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판하면 상대방이 옳다고 말하기보다 너는 틀렸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서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했습니다. 음식도 코쇼, 거룩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에는 틀렸다고 말하면 상처를 받겠죠.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십시오.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들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웰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믿음이 강해서 모든 것에 자유한 그 이방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도 로마 제국의 신을 믿다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는 게 좋았으면 개종을 했을까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고요. 친구나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방하는 일 비일비재였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았고 생명을 찾았고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배웠듯이 주인과 종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와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런 이방인의 입장도 한번 배려하고 생각해보고 존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경청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해서 존경에 대한 그 실천사항으로 경청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존중하면 그 경청하면 대화가 시작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합니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의견은 달라도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다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신앙의 모습이 달라도 믿음의 모습, 분량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을 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들입니다. 3절이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는 거 진짜 나쁜 겁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두고 비판하면 이거 하나님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두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그룹을 웰컴 다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먹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것이라면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10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수님께서 모든 형제를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업신여기면 이거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각자 각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품어주고 제우스의 법 크세니아를 뛰어넘는 사랑의 환대 필록세니아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는 물론 당시 초대교회, 아니 요즘 오늘날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과 갈등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요즘 교회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지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요. 이민교회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인생의 목표도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웰컴, 환대하신다는 사실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하면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십니다. 서로 존중하시는 것을 저는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는 세상과 갈등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복음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배운 100점짜리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건 그렇고 성경은 그렇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3주간 배울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폭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죠. 우리 마음대로 낯선 사람 맞아들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경험을 또 지난주에 했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우리도 솔직히 또 그 정도 수준은 되지 못하잖아요. 다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 정도 수준은 깜냥 믿음의 분량은 되지 않아요. 늘 부담은 있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그러면 주춤 거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곳부터 환대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낯선 모습이 있을 때, 옛날에 그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고 당신이 옳다고 얘기했다면 이제 우선 받아주고 서로 환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환대가 세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와, 이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환대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 환대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판단하기보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